오늘 자세히 살펴볼 사설은 DAZ의 텀블 정부, 슈퍼 애니메이션에 대한 공정한 개정을 단행해야 라는 제아의 사설입니다.
DAZ는 호주 사회의 공평성과 공정성 회복 차원에서 텀블 정부가 지난 5월 예산안을 통해 명시한 슈퍼 애니메이션 개정안을 반드시 고수해야 하며 터무니없는 불공정 법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많은 호주인들은 호주가 동등한 기회가 공공정책의 초석이 되는 공정성을 수호하는 국가라고 생각하고 싶어한다. 이는 대체로 사실이다. 수많은 납세자의 희생으로 더 부유해지려는 부유층이 부당히 이용해온 슈퍼 애니메이션 제도의 규정은 훌륭한 국가로서의 자부심을 훼손해왔다. 가족 신탁과 상속 재산으로 인한 수익에 기대 살아가는 나태한 많은 부유층이 있다. 그리고 이들은 세제 혜택으로 단 15%의 세율이 적용되는 슈퍼 애니메이션에 돈을 축적하고 은퇴 후 면세 혜택으로 돈을 인출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은 존 하워드 전 연방 총리와 피터 코스텔로 전 재무장관이 연출했다. 이는 예산에 상당한 부담을 양산해 병원, 학교, 도로, 대중교통을 포함한 필수 자원 및 빈곤층과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에 지장을 초래한다. 이 모든 것이 본지가 지속적으로 슈퍼 개정을 지지하는 이유며 따라서 지난 5월 예산안에서 자유당 연립정부가 발표한 슈퍼 개정을 강하게 지지한다. 말콤 텀블 연방 총리는 예를 갖추되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 본질적으로 해당 개정은 소득세보다 훨씬 낮은 세율로 슈퍼에 축적할 수 있는 액수를 단지 제한하는 것이다. 관련 제안안들은 저소득층과 양육을 위해 커리어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여성에게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턴블의 당권 쟁취에 불만을 여전히 품고 있는 일부 의원들이 슈퍼 애니메이션 이슈를 연방 총리의 권한에 대한 대리 전쟁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실망스럽다. 이들 선동가들은 심통을 부림으로써 스스로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위험을 자초하고 있다. 슈퍼 개정안이 발표된 후 본지가 지적했듯 비록 개정안의 본질은 의심할 여지 없이 옳음에도 이 정부가 개정안을 선보인 방식은 불필요한 혼동과 논란을 야기하며 서툴렀다. 그러나 정부는 개정안의 본질을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 슈퍼 개정 반대의 핵심은 소급 적용에 대한 것으로 소급 적용은 실상 달가운 것이 아니다. 하지만 복잡한 세부 사항을 검토하지 않는 한 그런 주장이 입증될 수 없고 소급 적용이란 지나치게 광범위한 정의에 기댈 수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실상 조세 개정 혹은 그 어떤 규정에서 개정이 소급 적용되는 것은 사람들이 나중에 변화가 없을 것이란 추정하에 결정을 내렸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행위의 합법성이 바뀌면 개정은 소급 적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본지는 텀블 총리가 개정에 반대하는 이들을 거부하고 터무니없이 불공정한 법을 마침내 종식시킬 용기를 내길 바란다. 캔버라 타임즈는 의료 서비스 재정의 도전 과제라는 사설을 실어 분석해 봅니다. 이번 총선 캠페인으로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이 호주 국민 대부분이 메디케어를 통해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를 무상으로 간주하며 이는 기본적이자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 여기고 있다는 것으로 이 유권자들이 메디케어 제도를 손보고자 하는 정부를 가차없이 외면하고자 하는 경향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1964년 이래 국내 총생산에서 보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배 이상 급증했고 이 보건에 대한 연방 지출은 2011-12 회계연도 GDP의 4%에서 2059-60 회계연도에는 7%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같은 의료비의 급격한 상승은 신의료기술 발달로 인한 비용 상승 및 인구 고령화에 기인하는데요. 2013-14 회계연도에만 이 보건에 지출된 연방예산은 650억 달러, 총 연방지출의 16%에 달했습니다. 토니 에보 전 연방총리하에서 2014년 예산안에 제안된 일반의 진찰 환자 분담제를 권고한 위원회는 지속 가능한 보건 서비스를 위해선 대규모 구조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캔버라 타임즈는 급증하는 의료비로 수년 혹은 수십 년 안에 연방정부의 예산을 급속히 잠식하는 것을 막을 방도를 차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는 DAG의 사설,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에 대한 판결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국제적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는 사설을 살펴보겠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 중재 재판소는 지난주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중국의 인공섬 건설이 어업과 자원 탐사를 위한 필리핀의 주권을 침해한다고 판정했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이 같은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DAG는 비록 호주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당사국이 아니라 하더라도 호주의 동맹국인 미국이 해당 판결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호주의 가장 큰 규모의 무역국 중 하나라는 점에서 호주의 외교적 대처에 있어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우려합니다. DAG는 이번 판결은 중국에도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세계 경제 대국으로 발전하고 있는 중국이 정치, 외교, 통상에서 리더십을 보일 수 있는 것을 증명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줄리 비숍 외무장관은 중국과 이번 소송을 낸 필리핀 모두 판결을 수용해야 한다며 이 판결을 무시한다면 심각한 국제 분쟁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호주 정부는 분쟁 지역 내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주변 6개국과 분쟁을 겪고 있는 남중국해는 석유 등 천연 자원과 어족 자원이 풍부합니다. 또한 호주 수출품의 60%가량을 포함한 물품이 해당 지역을 통과하는 등 주요 무역로이기 때문에 중국은 이 같은 해양 진출로를 확보하고자 하는 겁니다. DAG는 호주의 최선의 선택은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동시에 중국이 해당 판결을 수용하도록 고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DAG는 중국이 국제법을 계속 무시한다면 국제사회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다자간 협력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일 것을 촉구했다.
The Australians는 지하디스트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치명적 공격이라는 제의 사설을 실어 살펴봅니다.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인 바스티유의 날 밤, 프랑스 남부 해안 도시 니스에서 대형 트럭이 축제를 즐기는 군중을 덮쳐 최소 8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현장에서 사망한 테러 용의자가 사망 전 신은 위대하다를 외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슬람 극단 무장단체 IS는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he Australians는 불행히도 이 프랑스 정보당국이 무방비 상태이자 유약하다는 걸 드러냈다고 지적하는데요. 지난 11월 프랑스 파리의 극장과 식당, 경기장 주변에서 이슬람 국가 추종 세력이 테러를 벌여 130여 명이 숨진 사건으로 이 프랑스의 정보 당국의 취약점이 드러난 후 또다시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The Australians는 프랑스의 500만 무슬림들 가운데 특히 시리아에서 돌아온 지하디스트들에 의해 이슬람 테러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면서 프랑스와 유럽연합은 귀국한 지하디스트들을 포함해 의심스러운 커뮤니티에 대한 모니터를 특히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은 샤리아법을 시행하고 비이슬람 교도의 개종 혹은 말살을 원하고 있습니다. 한때 차지했던 영토의 45%를 이루면서 이른바 자칭 이슬람 국가를 세우려는 목적이 점차 위태로워지자 이들은 지하디스트들을 세계 곳곳에 침투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실을 감안했을 때 이번 사건 직후 이 소셜미디어에서 IS 추종자들이 니스 테러를 축하하는 행태를 보인 것이 놀랍지 않다는 겁니다. 턴블 정부는 물론 각국 지도자들은 이 평등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해치는 테러 행위를 타파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비난과 연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디오슬란이는 테러 행위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때 테러, 지하드, 이슬람교도라는 말을 배제한 채 국제사회의 통합을 위해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녹색당의 성명은 문제의 본질을 한참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테러 행위가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위협하는 사실을 여전히 부인하는 것은 테러 척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논지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설은 더 가디언지의 국민이 선출한 독재자를 경계해야 라는 제아의 사설입니다. 지난주 터키에서 군부 쿠데타가 실패한 후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군인 6,000명, 법조인 2,700여 명을 이 쿠데타 연루 혐의로 체포하는 등 핏빛 숙청에 나섰습니다. 이뿐 아니라 사형제 부활까지 거론하고 있어 인권 탄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더 가디언지는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이 펜실바니아에 거주 중인 정적인 이슬람학자 팻 훌라후 귤렌을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이 미국과 터키 관계가 긴장으로 치닫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터키는 나토의 회원국 가운데 미국 다음으로 군사력이 막강합니다. 더 가디언지는 이번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간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쿠데타 세력이 소셜미디어를 장악하지 못한 데 있다고 지적합니다. 반면 역설적이게도 이 소셜네트워크를 수년간 탄압해왔던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SNS를 활용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건데요. 쿠데타 세력은 국영 방송사를 장악했지만 인터넷을 장악하는 데 실패한 반면 에르도안 대통령은 민간 텔레비전 방송국과 소셜미디어의 힘을 이용해 국민들에게 쿠데타를 진압해줄 것을 호소했고 일반 시민들이 탱크를 막아서면서 개시 6시간 만에 쿠데타는 좌절됐습니다. 하지만 더 가디언지는 거리로 쏟아져 나와 이 쿠데타 세력을 진압한 사람들 모두가 에르도안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는 데 방점을 뒀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 자체를 수호하기 위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는 겁니다. 이는 집권 여당인 정의개발당 지지 세력이 약했던 지역에서조차 쿠데타에 반대하는 많은 시민들이 집결했다는 것이 증명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더 가디언은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터키 국민들이 민주주의 자체를 수호하기 위해 쿠데타를 막았다는 걸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런 맥락에서 터키 정부는 인권을 존중하고 법치주의를 재확인하길 바라는 국민의 뜻을 전폭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